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빌려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시간적인 표현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도 아침 시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의 기분이 좋았을까? 지금 빨리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서 밥이라도 먹고 한숨 자야 되는데,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으니까요. 물론 잡지는 못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오셔가지고 배를 좀 빌려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가 상당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때니까, 요즘 말하면 설교를 하실 때니까 아무리 빨라도 오전 10시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오전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간대에 밤새 고기를 잡이를 했고 빨리 집에 가서 이제 한숨 잠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배를 좀 빌려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도 짜증이 났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은 배를 빌려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을 방문하시고 그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서를 쭉 연구해 보면은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장모님 병 고쳐줬죠. 또 자기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또 배를 안 빌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배를 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빌려주고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피곤하지만은 그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설교가 끝날 때까지, 말씀 강론이 끝날 때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기다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왜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배를 빌렸으니까 그 삭시라도 줘야 될까 생각을 하고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그런 것보다는 시몬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를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고, 무슨 말입니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을 곱씹어 보면은 사실요, 어부인 베드로의 체면이 깎이는 말입니까? 안 깎이는 말입니까? 깎이는 말이에요. 어부가 누구의 말을 들어요? 목수의 말을 듣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목수 일을 했거든요. 근데 고기 잡는 데는 목수보다는 어부가 더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목수의 말을 듣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자, 여기서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 이분이 목수인 줄만 알았는데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지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잡습니까?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더라.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참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런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여기에서 배워야 될 것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단어,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베드로나 시몬이나 또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간혹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자, 어떨 때 책망을 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뭐 제자들이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시몬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니까 뭐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 도망간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아니에요. 언제 그러면 책망하셨을까?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였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직도 이 사람을 고치지 못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가리켜서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믿어야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 저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자기 생각에는 어부 전문가로서 볼 때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누가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어떻게 보면 시험하셨어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예. 이 고기 잡이의 전문가는 베드로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곳에는 물이 고기가 없고 또 시간대로 보면 이미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그러면 고기가 없는 거예요. 다 이제 다른 데로 간 거예요. 낚시를 가더라도요, 이 물때를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물때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이 새벽녘입니다. 그리고 해가 벌써 떠버리면 이 고기는 못 잡아요. 자, 전문가로 볼 때에 지금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하신 말씀일까? 예수님은 물때하고 상관없이 이 물때를 모르니까 하시는 말씀일까? 이 목수의 신분으로서 이 고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주님이 잘못 말씀하신 걸까? 여러분, 그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아마도 예수님은 시몬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고기가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믿음을 주님께서 테스트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테스트죠. 그러니까 우리를 뭐 나쁜 길로 가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 테스트를 잘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은 안 그렇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는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하는 단어가, 떠오르는 단어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던져야 될까요? 안 던져야 될까요? 아유,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밤새도록 고기 막 엄청 많이 던져봤어요. 고기 없어요. 예, 목수시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빨리 집에 가야 돼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순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순종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고기를 많이 받게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만 놀란 것이 아니고 야고보 요한도, 그리고 그 아침에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놀랐어요. 베드로가 시몬이 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그냥 그들이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놀랐다는 말 두 번 나와요. 근데 놀랐다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던지라 그러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몬이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그리고 안 던졌으면 고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은 거죠. 그렇지만은 순종했을 때에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 좀 빌리자 그러니까 짜증은 나겠지요. 그렇지만은 시간을 허비하고 또 그물을 나중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을 때 또 던지면은 뭐 허탕을 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물을 걷어야 되잖아요.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희생과 수고와 봉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뭡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누구의 만남? 시몬의 만남이에요. 베드로지요. 이 만남은 축복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남을 네 가지로 말했는데요. 첫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꽃이라는 것은 예쁘잖아요. 꽃이 피었을 때는 아름답죠. 화려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꽃이 시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화려했지만은 시들고 나면은 그만인 만남,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지우개는 뭐 하는 거죠? 지우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서 저 사람 만난 것은 지울 수만 있다면 완전히 지우고 싶어. 그러면 그런 만남은 좋은 만남입니까? 절대로 좋은 만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만남이 돼야지 지워버리고 싶어. 그런 만남은 좋지 않은 만남입니다. 세 번째로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고 그래요. 생선 맛있지만은 그 생선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상하고 썩고 냄새 나잖아요.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만남은 거기에서 자꾸 냄새가 나는 그런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하죠. 손수건은 용도가 뭡니까? 눈물을 닦아주거나 또 땀을 닦아주는 그런 좋은 일에 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라면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잘못된 만남은 뭘까?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만나면서 자꾸 썩은 냄새만 나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니죠. 또 가장 조심해야 되는 만남이 뭐냐?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만날 땐 너무 화려하고 뭐가 잘 될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어버리는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 무슨 만남일까요? 지우개 같은 만남이에요. 그 사람 만난 그 기간 동안에는 지워버리고 싶다. 그건 뭐예요? 참 허비한 그런 좋지 않은 만남이겠죠. 가장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손수건 같은 만남이겠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땀을 닦아주고 서로 눈물 닦아주고 그런 만남은 좋은 만남. 그런 만남을 계속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였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거는 좋은 만남일까요? 안 좋은 만남일까요? 가장 좋은 만남이, 축복의 만남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시몬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나 하다가 그냥 그 인생이 그냥 끝났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변해서 사도가 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큰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지만은 냄새가 났지만은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서 상년을 메고 지금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베데스다 그 목가에 38년 된 병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만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무너진 기업일지라도, 비참하게 깨어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날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되면 안 돼요. 특별한 만남이 돼야 됩니다. 특별한 만남은 무슨 만남일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 속에 내 영혼에 내 생명에 의미가 있는 분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베드로가, 시몬이 처음에 주님을 고백할 때는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선생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호칭이 뭘로 바뀝니까? 주님으로 바뀌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선생이여에서 주여라고 바뀌는 겁니다. 이 주라는 말과 선생님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다르죠.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 원문에는 퀴리에 호격을 써서 주님이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야훼라는 말, 하나님의 명칭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 퀴리오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선생은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말과는 조금 달라요. 물론 이 선생을 말할 때는 헬라어에서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디다스코 그러면 이제 가르치다 그런 뜻인데, 예, 디다스칼로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보통 뭐 바리새인들 선생님 히브리 말로 라비어 할 때는 그 디다스칼로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에피스타테스,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게만 특별히 사용하는 호칭이기도 하지만은 메스터, 마스터란 뜻이죠. 그러나 퀴리오스하고는 달라요. 자, 처음에는 이 시몬이 선생이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호칭이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퀴리오스로 바뀐 거예요.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날 때 아이고 뭐 이스라엘에 태어났던 뭐 성인이라고 하지 뭐 그렇게 만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 것이죠. 11절에 가서 보면은 이 시몬뿐 아니라 그거 함께하던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도 다 주님을 따랐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만남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이 만남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이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만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죠. 그리고 옛날 예수님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하러 갔어요. 그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또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랑을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세 번 물었어요. 왜 세 번 물었을까요? 그 예수님 마음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했어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 또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예수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배신하고 버리고 떠났지만은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귀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베드로는 실패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만나 주셔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까? 목숨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근데 한 번은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져 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사들을 만나는 가운데 한 한의사를 만나요. 한의사가 진맥을 이렇게 하더니만은 처방을 내리기를 삼계탕을 먹으면 나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의사의 말을, 한의사의 말을 듣고 삼계탕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나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한의사에게 물어봐요. 아, 어떻게 그렇게 용하십니까? 어떻게 한 번만에 그냥 삼계탕 한 그릇 가지고 그 베드로를 낫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의사가 대답하기를, 제가 이 베드로를 쭉 관찰하고 진맥해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책감이 아직 치유가 안 됐는데, 그 집에서 기르는 닭이 울 때마다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멈춰 누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매일 우는 그 닭을 잡아먹어버리면은 그냥 마음이 치유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를 했지요. 닭 울기 전에 세 번 주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실패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아담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를 하죠. 아내 말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피하여 숨었지요.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만나주셔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과 아담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실패를 여러 번 했어요. 실패 안 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죽이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또 그 모세의 일대기를 보면 중간중간에 몇 번 실수가 나와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가지고 그를 힘을 주시고 민족의 지도자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실패하고 실수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만나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남을 통하여 주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일으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가, 이분이 금수저가 아닙니다. 흙수저입니다. 정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12살 이후로 학교 가지를 못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공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존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끼친 분은 존 챔버스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바로 내 인생의 모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국의 어느 큰 기업의 회장님이 이 카이스트 대학교에 300억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30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부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회장님이 사업을 할 때 너무 힘들 때, 어쩌면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어느 분이 어느 날 와가지고 첨단 기술을 회사에 전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갑자기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기업가가 되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때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서 카이스트 대학교에 300억을 기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카이스트일까요? 그 당시에 와서 전수 기술을 전수해 준 분이 바로 이 가이스트의 이광형 교수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들이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아,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하필 그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그 좋은 기술을 전수시켜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대답하기를 제가 이 국가가 이 국비로 장학생으로 유학을 보내줘서 제가 과학자가 되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회와 이 국가에 뭔가 도움을 주고 보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도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보답을 하는 것이고 또 이 회장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귀한 분을 만나서 그 회사가 살아나게 된 것이고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장과 그 교수의 만남은 정말로 축복된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특별한 우연이겠지 뭐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을 보내주어서 만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로 올라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세리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돌아서면 막 그 비웃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고응함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가셔서 일반 사람 같으면 너 왜 그렇게 사냐, 돈이 뭔데 그렇게 사냐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내 집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변화가 됩니까? 기뻐하지요. 나중에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해피하게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예수님이 없으면 nothing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sad ending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인생이 해피하게 끝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